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레위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레위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서론하고 전반부 조금 나누었거든요. 오늘 1장 4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안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피차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행위로서 안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통하여 그 제물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 드리는 자는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도 자신과 연합된 안수받는 또 안수받은 제물의 피를 그 피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함받는다고 하는 귀한 진리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대신 처참하게 죽어가는 제물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심각성과 속죄의 은총 그런 것들을 마음속 깊이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속죄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은 덮는다, 용서한다 하는 의미로서 속죄가 된다는 그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리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속죄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믿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가리워져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사장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신뢰의 그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나름대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 주변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죽음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임으로써 제물을 드리는 그 제주가 자신의 죄를 속한받기 위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그릇을 사용해서 그 피를 담아서 단 위, 그 윗면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번제단 주위를 돌면서 조심스럽게 뿌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나타내고 제물 드리는 자의 죄가 하나님께 속함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편 제사 규례상 레위인들은 일손이 바쁠 때 제사장들을 도와 제물로부터 피를 받아서 취할 수는 있었지만 피 뿌리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제사장들이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보시면 가죽을 벗기는 그랬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성결의식의 한 행위로서 제물을 드리는 그 제주가 그 자기의 후패한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진실한 내면적 부분만을 드린다는 뜻에서 가죽을 벗겼다 이렇게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보고, 가죽을 벗겠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비록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을 때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자기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 정신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의 형태를 아주 없애버리기 위해 가죽을 벗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을 뜰 것이요, 이 말은 여러 조각으로 자르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곧 짐승을 잡은 후 뼈마디를 따라 그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1차적 이유는 희생제물의 각 부위가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짐승의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어떤 그 전적 헌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쟁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들은 각을 뜬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살을지니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과정 가운데 화제로 하나님 앞에 그 좀 드려져야 했는데, 이때 나는 냄새는요, 사람이 맡기에는 어찌 보면 결코 좋은 냄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백성들의 행위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일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말은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열납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제 안정되고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향기로운 냄새이지 그 냄새 자체가 향기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금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드린 자와 화해하셨고 그를 만족해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새 제도의 실행을 기뻐하시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한편 신약에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영적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물 가운데 양이나 염소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었습니다. 이들의 종류들이 새, 그러니까 동물에서 새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예물을 드리는 그 성도들의 경제적 사정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구분되어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뭐 어떤 것을 뭐 더 귀하게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비중이 있어서는 어떠한 종류의 동물이든지 간에 그 효과는 뭐 늘 같은 거죠.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번제용 희생제물이 소나 양 혹은 염소일 경우에 반드시 무엇으로요? 수컷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적 차별 의식에서 유래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수컷은 암컷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암컷까지도 내표하고 있는 말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번제물로서 수컷이 사용된 이유는 암컷은 번식과 젖의 산출을 위해 보다 많은 숫자가 필요한 반면 수컷은 적은 수만 있어도 족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빈번히 드려야 하는 희생제물로서 수컷을 사용하도록 배려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제물을 잡는 곳은 단 북편에서 행해했는데 제단의 북쪽은 일반적으로 희생제물을 잡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단 동쪽은 쓰레기를 버리고 서쪽은 물두멍이 있고 그래 복잡했기 때문에 북편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라는 명령은 희생제물의 각 부위를 잘 배열하여 쌓아 올린 나무 위에 벌려 놓음으로써 아마도 제사장이 각 부위를 골고루 그리고 남김없이 태워서 그 연기와 김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레위기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장 14절로 갑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는 소나 양 혹은 염소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특히 산비둘기는 비교적 몸집이 큰 비둘기로서 주로 숲속에 야생하는 새였고 집비둘기는 보다 몸집이 작은 새를 가리키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사육되기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야생하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비둘기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도 쉽게 구하여서 먹을 수 있는 육류였기 때문에 또한 제사용 제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어요. 한편 이처럼 하나님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허용된 것들인 것인데 이것은 구속의 은혜는 빈부귀천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재물이나 지식과 권력이 없어서 주님을 못 섬길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비록 세대가 악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질 지상주의에 빠진 나머지 일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문제로 시험에 든다 해도 그것이 성경의 교훈은 아니고 또 기독교 전체의 타락도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물질 문제로 교만하거나 또는 좌절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더 크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새의 제물을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번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불살라 드렸던 것과는 달리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온전해야 하고 성결하고 부정한 것을 그들 가운데서 제거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외부적인 제도와 의식의 정결은 물론 내면적인 회개와 진실한 신앙이 아울러 요구되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곁에 나타난 행위도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움과 그 신앙의 결과인 열매의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고 재물의 모든 것은 구별하여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편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모든 제사 드리는 것이 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번제는요 고대 근동 제사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제사의 방법이었거든요. 제사드리는 제주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한 방법으로 번제를 나름대로 선호했단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드려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나름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죠. 2장 1절과 2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향유를 취하여 제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장의 말씀은 소제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제의 예물은 일반적으로 곡식의 가루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사들이 반드시 짐승들로 인하여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편 소제는 선물 혹은 곡물이란 뜻의 시브리어 민하에서 유래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다 높은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소제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후에는 받은 호의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를 자발적으로 하는, 그래 바치는 예물로 나름대로 소제라고 하는 것들이 쓰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소제는 피 없는 곡물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즉 번제, 화목제 등과 같은 피 흘리는 제사와 더불어 그 일부로 함께 드려지는 소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독자적으로 드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제는 주로 피 흘리는 제사의 부속적 제사로서 특히 번제와 더불어 드려졌으나 본장에 나타난 소제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감사와 충성을 표현할 이유를 발견했을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던 독자적인 소제에 관한 규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운 가루는 흔들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운 가루를 골라내기 위하여 빻은 가루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채로 걸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한편 소제의 예물이 되는 고운 가루는 먼저 인간과 관련되어 겉모습이 완전히 깨어진 후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는 조금도 죄악이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완전한 인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 제물에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향유를 놓아 드려져야 했는데 기름은 꼭 감람나무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그 기름은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상징했던 거거든요. 유향은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로부터 짜낸 고급 향유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첨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물이 향기를 풍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 의미에서 유향으로부터 퍼져나오는 이 향기는 성도의 아름다운 기도나 모범적인 생활 혹은 하나님 앞에 전적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아름다운 생애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